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충청북도 제천의 8층짜리 스포츠센터 건물에서 오늘 오후 큰 불이 나 적어도 29명이 숨지고 26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소방당국에 따르면 오늘 오후 3시 35분쯤 제천시 하소동의 한 스포츠센터 1층 주차장 쪽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이 8층 건물 전체로 번졌습니다. 사망자 대부분은 불이 난 건물 2, 3층 사우나에 갇혀 있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대부분 사망자는 2층 여성 사우나에서 발생했습니다. 또 연기와 유독가스가 심하게 발생해 더 큰 인명피해를 낳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화재가 난 건물 내 시설은 헬스장과 목욕탕, 식당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어서 사상자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신고가 접수된 직후 화재 진압 차량과 구급차 49대, 소방인력 60여 명 헬기 2대를 출동시켜 현재 큰 불길은 잡았으며 건물 내부에 구조대원들을 투입해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북한군 병사 한 명이 오늘 경기도 중서부 전선을 통해 한국으로 망명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 병사는 이날 오전 8시 44분쯤 한국군 비무장지대 내 초초 전방으로 망명했습니다. 한국군은 1시간 20분 후인 오전 9시 24분쯤 DMZ 내 군사분계선으로 접근하는 서너 명의 북한군 추격조를 포착하고 MDL 접근금지 경고 방송을 세 차례 실시한 뒤 K3 기관총으로 20발의 경고사격을 가했습니다. 이어 북한 지역에서 두 차례에 걸쳐 수발의 총성이 들려오는 등 북한군이 맞대응한 정황이 포착됐지만 한국 측 GP 인근으로 피탄된 흔적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참은 설명했습니다. 망명병사는 초급병사로 AK 소총을 휴대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지난달 13일에도 북한군 병사 한 명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으로 망명했습니다. 올해 한국으로 망명한 북한 군인은 4차례에 걸쳐 총 4명이며 북한 주민까지 합치면 총 9차례, 18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총회는 오늘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붙입니다. 오늘 열리는 유엔 총회는 아랍권과 이슬람 국가들의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결의안 초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이라는 단어는 직접 언급되지 않았지만 예루살렘의 지위와 관련한 최근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이번 결의안에 찬성하는 나라들에 대한 원조 중단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일부 국가들이 미국으로부터 상당한 원조를 받으면서 미국의 반대표를 던지고 있다며 미국은 이번 표결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미국은 각국의 표결을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18일 유엔 안보리에서도 이 결의안이 표결에 붙여졌지만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인 미국의 반대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러시아가 시리아 내 해군기지 임대를 49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 의회는 오늘 전체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의결했습니다. 합의안에는 군함 등이 배치돼 있는 타르투스 러시아 해군기지를 49년 연장해 장기 임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핵추진 함정을 포함해 11대의 선박을 타르투스 해군기지에 계속 배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러시아는 2015년부터 시리아의 해군기지를 두고 공습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또 다른 항구 도시 라타키아 인근에 흐메이민 공군기지를 개설했습니다. 스페인 카탈루냐에서 오늘 조기 지방선거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이번 선거를 통해 카탈루냐 지방이 통합정부 아래 정상으로 복귀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카탈루냐 지방정부는 지난 10월 초 주민투표를 실시해 스페인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는 카탈루냐 지방의 분리독립운동을 진압하고 이 지역에 대한 직접 통치에 나서며 조기 지방선거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거 전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스페인 잔류를 지지하는 측과 독립을 찬성하는 측이 백중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란의 수도 테헤란 인근에서 규모 5.2의 지진이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9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번 지진은 어제 오후 테헤란에서 남서쪽으로 25마일가량 떨어진 말라드에서 발생했으며 진원의 깊이는 약 7km입니다. 진동은 테헤란 등 인근 도시에서도 느낄 수 있을 만큼 강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2월 21일 목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군 초급 병사가 최전방 중서부 전선을 통해 한국으로 망명했습니다. 올 들어 북한 장병이 한국으로 망명한 건 모두 네 번째입니다. 최근 북한과의 무역을 전면 중단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서아프리카 국가 부르키나파소가 북한과의 모든 무역을 중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전 손튼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이 차관보로 공식 지명됐습니다. 평양은 내일 구름이 많이 낍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7도, 낮 최고 기온은 5도입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끼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0.5에서 3m, 서해북부는 0.5에서 2m 사이입니다. 북한군 초급병사가 또 한국으로 망명했습니다. 올 들어 이번이 네 번째로 일반 주민까지 합하면 모두 15명에 달하는데요. 과거 휴전선을 통해 망명한 북한 군인과 전문가들은 북한 체제를 부정하는 젊은이들이 북한에 늘고 있는 게 한국 망명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서울에서 김영권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21일 북한군 초급병사 한 명이 최전방 중서부 전선을 통해 한국으로 망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군은 북한 병사의 신병을 안전하게 확보했고 망명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병사는 이날 오전 9시 24분쯤 개인 화기인 A기 소총을 휴대하고 망명했습니다. 이번 망명은 지난달 오모 씨가 총상을 입은 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통해 한국에 망명한 지 38일 만입니다. 이번에 망명한 북한군 병사는 하지만 오 씨처럼 총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앞서 20일엔 북한 남성 두 명이 동해에서 소형 목선을 타고 한국으로 망명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군 당국은 올해에만 북한군인 4명, 주민 11명이 모두 9회에 걸쳐 선박과 휴전선을 통해 한국에 망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군인 1명과 주민 4명 등 5명이 망명한 것과 비교하면 규모가 3배 증가한 겁니다. 이렇게 북한인들의 한국 망명이 잇따르자 북한 내부에서 불안정 요소가 과거보다 증가하는 징후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남북 장성급 회담 대표를 지낸 문성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21일 VOA에 여러 복합적 요소에 따른 동요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내부의 그런 동요, 국제사회 대북 제재, 그다음에 김정은의 무리한 핵미사일 개발, 이런 걸로 인해서 이 북한 내부에 동요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대북 확성기 방송, 또 여러 루트로 이 남한의 문화라든지 자유, 이런 것들이 북한 내부에 퍼지고 있다. 그런 것들이 지금 표출되는 현상이 하나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문 센터장은 이 때문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경 통제와 내부 결속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제가 느슨했다면 더 많은 탈북 행렬이 이어졌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국가과학원 출신인 이윤걸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복합적 이유가 있지만 체제를 부정하는 북한 젊은이들이 늘고 있는 게 어린 병사들과 젊은 주민들의 탈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모든 게 다 복합적 상황이었죠. 그 동기는 상관과의 여러 가지 부조리한 관계로 또는 불합리한 또는 압박을 받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밑바탕에 저변에 깔려 있는 그 체제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심지어 친척이나 부모, 형제, 자식들까지 포기할 정도로 이렇게 결심하고 오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현 체제에 대한, 북한 체제에 대한 불합리성을 우선 깨달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본인들이 90년대 태어난 사람들이 대부분 그때 어렸을 때 현 체제가 그들한테 대국을 비롯한 각종 혜택을 준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까웠던 부모나 또는 친척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키워졌잖아요. 그러면 그 체제를 부정하는 데 부담이 없죠, 상대적으로.
앞서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소형 목선으로 20일 동해상을 통해 망명한 북한 남성 2명도 아주 나이가 많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는 북한에서 90년대 이후에 태어난 젊은이들은 정부의 배급이 아니라 부모와 장마당의 의지에 자라난 세대이기 때문에 김 씨 가족에 대한 충성심이나 체제에 대한 환상이 매우 적다고 지적합니다. 게다가 한국 영화나 텔레비전 드라마, 대북 방송 등을 통해 세상 소식에 상대적으로 밝고 한국 노래에도 익숙한 북한 젊은이들에게 핵미사일 개발에 집착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이 달갑게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북한 외교관 출신의 국방 전문가인 김모 씨는 이날 VOA에 북한 군인들이 한국으로 망명하는 대부분의 직접적 이유는 상관과의 갈등과 부정, 처벌에 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부대평형 생활에서 발생한 다양한 갈등이 한국 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2012년 10월 이른바 노크 귀순으로 널리 알려진 북한 병사는 허기를 참지 못하고 음식물을 훔치다 상관에 적발돼 싸운 뒤 망명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해 망명한 또 다른 북한 병사 역시 자신의 상관을 살해하고 경의선 남북관리구역 군사분계선을 넘어 망명했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한국에 망명한 전 북한군 병사 정대한 씨는 하지만 21일 VOA에 상관과의 관계나 부정만으로 망명 이유를 딱 제안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 뭐 그건 그 사람의 개인적인 의견인 것 같고요. 너무 또 사람마다 다 자기 네 치우치는 그런 부분이 있어갖고 너무 그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아, 그냥 뭐 반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 뭐 상관들과의 사이도 안 좋아진 것도 있고 근데 뭐 또 나만 동경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서 내려오지 않나 싶습니다.
한편 북한군 군인이 한 해에 4명이나 망명한 건 2000년 이후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와 코리아 DMZ협의회에 따르면 북한군 병사 한 명이 지난 2002년에 소총 두 정을 소지한 채 도라산역 인근으로 망명했고 5년 뒤인 2007년엔 북한군 15사단 초급병사 차남철이 굶주림을 견디지 못한 채 대성동 마을 동쪽으로 망명했습니다. 또 이듬해인 2008년엔 북한군 장교가 판문점 인근으로 또 부사관 한 명은 강원도 철원군 철책을 통해 2010년 강원도 동부전선을 통해서 각각 병사 한 명이 망명했습니다. 2012년엔 병사 세 명이 각각 서부와 동부전선, 경의선 남북관리구역으로 2015년엔 강원도 중동부 전선을 통해 병사 한 명이 그리고 지난해 역시 같은 지역에서 북한군 병사 한 명이 한국으로 망명했습니다. 올해는 지난 6월 중부전선에서 병사 두 명이 차례로 망명했고 지난 11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통해 오모 씨가 총상을 입은 채 망명했습니다. 한국에 망명한 북한 군인 중엔 적어도 박사학위 소지자 두 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망명 후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정대한 씨는 이번에 망명한 북한군 병사가 오 씨처럼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라며 새로운 꿈을 잘 펼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아, 험난한 길을 왔구나라는 힘들게 왔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번에 온 친구는 그래도 특별히 뭐 성격전도 없고 하다 보니까 되게 잘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다행인 것 같고요. 그런 생각이 들죠.
서울에서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네, 미국과 한국군의 연례 합동 군사 연습인 키 리졸브 또 독수리 훈련이 연기될 전망입니다. 같은 기간에 한국에서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인데요. 오늘 뉴스 해설에서는 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홍기 기자, 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올림픽 기간 이후로 이 미한 연합훈련을 연기할 것을 미국에 제안했다. 이렇게 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밝혔는데 미국 측의 공식 입장이 나온 건 아니죠?
네, 개막일까지 50일이 남은 만큼 북한 측 움직임을 더 지켜본 뒤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에 이런 제안을 한 사실을 공개한 것으로 미뤄볼 때 미국 측과 사전 조율을 통해 공감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동맹과 민감한 현안을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공론하는 것 자체가 외교적으로 큰 결례이기 때문입니다.
네. 북한이 평창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다시 할 경우에 이때도 훈련을 연기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 경우에는 연기 자체가 없던 일이 되고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와 압박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올림픽을 전후에 미사일 시험 발사 등 도발을 하면 이를 억제하기 위한 한미연합훈련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훈련 연기가 될지는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조금 남아 있군요. 자, 그런데 미한 연합훈련을 평창 올림픽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 이게 중국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이른바 쌍중단과는 다른 거죠?
네, 다른 겁니다. 쌍중단은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하고 미국과 한국은 연례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미한 두 나라가 검토 중인 훈련 연기는 평창올림픽을 평화적으로 치르자는 부분에만 국한된 조치이며
예.
또 올림픽 이후로 훈련을 늦추는 것일 뿐 중단이나 취소와는 무관합니다.
예. 실제로 미한 연합 훈련이 연기된다면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네, 우선 그 북한의 올림픽 참가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고요.
예.
또 북한은 미국과 한국군의 연합 훈련을 북친 연습이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데요. 올림픽 기간에 겹쳐 훈련이 실시될 경우 불참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
반면에 북한이 참가를 결정한다면 적어도 올림픽 기간 중 도발을 감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한 연합훈련 연기에 이어서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지 않는다면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북 간의 대화에도 긍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볼 수 있겠군요.
네, 평창 동계올림픽과 장애인 올림픽 그러니까 패럴림픽이 끝나는 게 내년 3월 18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는다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한 지난 11월 29일 이후 110일간 추가 도발을 중단한 게 되는데요.
예.
대화를 위한 분위기는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것으로 봐야 합니다.
네. 일부에서는 북한이 내년 신년사에서 핵무력 완성을 공식 선언하면서 평화 공세를 펼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하더군요.
네, 일부 전문가들은 그런 관측이 없지 않는데요.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주장한 만큼 정치적, 기술적으로 추가 도발의 필요성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북한이 실제로 그런 구상을 하고 있다면 미한 두 나라의 군사훈련 연기는 북한의 국면 전환을 위한 명분을 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한국 정부는 이 북핵 문제와는 별도로 남북관계 개선에도 부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잘 아시는 대로 남북관계는 지난 10년 가까이 사실상 전면 중단된 이래 현재 최악의 상황에 있는데요. 한국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이 긴장된 한반도 정세를 완화한 한편 북한 핵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한국 정부는 평창올림픽을 불과 50일 앞두고 여전히 불안한 한반도 정세를 크게 우려하고 있죠.
네. 북한의 ICBM 발사 이후 미국에서 대북 군사행동을 시사하는 고위당국자의 발언이 잇따르고 또 북한이 이에 대한 비난의 수위를 높이면서 올림픽 분위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해외에서 올림픽 기간 중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고 이 때문에 경기장 입장권 판매율이 5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네, 오늘 뉴스 해설에서는 미한 연합훈련이 평창 동계올림픽 동안 연기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지는 가운데 이것이 한반도 정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짚어봤습니다.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최근 북한과의 무역을 전면 중단하는 국가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 서아프리카 국가 부르키나파소가 북한과의 모든 무역을 중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안보리 대북 제재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르키나파소의 알파베리 외무장관은 19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과의 모든 무역 관계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르키나파소 외무부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전하면서 베리 장관은 이번 결정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부르키나파소 외무부는 더 이상 구체적인 내용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현지 인터넷 매체인 르파소에 따르면 베리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부르키나파소가 미국으로부터 안보리 제재 위반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체 조사 결과 민간 차원에서 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대통령과 총리에게 이 같은 사실을 보고했고 이후 총리가 무역과 경제, 재무 장관들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르키나파소는 다양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들을 이행하기 위해 북한과의 모든 사업적 관계를 끝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베리 장관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부르키나파소가 북한에서 수입한 금액이 미화로 680만 달러에 달했고 대북 수입액이 가장 많았던 2015년에는 3,78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석유 관련 제품과 광물, 전기 전자장비, 광학기기, 의료장비, 조립식 건물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국제적 압박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과의 무역을 전면 중단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북한의 7대 교역국인 싱가포르는 지난달 북한과의 모든 상업적 상품 교역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보다 앞서 필리핀과 타이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수단도 대북 교역을 전면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아울러 올해 들어 인도가 북한으로의 수출을 대폭 축소했고 태국 역시 교역을 크게 줄이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최근 여러 나라들이 북한과의 교역관계를 잇따라 단절하면서 북한 무역 총액이 1억 달러 이상 줄어들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수전 손튼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이 동아태 차관보로 지명됐는데요. 이 손튼 차관보 대행은 90년대부터 북한 문제를 다뤘던 외교관입니다. 최근 발언에서는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압박을 높이고 대화를 위한 대화는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이 손튼 지명자가 대북 접근법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왔는지 함지하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수전 손튼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지명자는 지난 9월 뉴욕 외신 기자 클럽에서 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I myself worked on this problem back in the 90s and was involved in it in the 2000s. The last two times we had negotiations on this program and unfortunately we have not been able to get the North Koreans to abide by
매우 어려운 질문이라며 입을 연 손튼 지명자는 미국 정부가 북한의 불법 핵 프로그램 문제를 놓고 꽤 오랜 시간 씨름을 해왔다면서 자신 스스로도 90년대 초와 2000년대 이 문제에 개입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협상에 참여한 전력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불행하게도 북한은 과거에 서명한 합의를 지키지 못했다며 당시 미국이 추진해온 방식으로는 핵 프로그램을 종식시킬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과거와 같은 대화나 협상으로는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시각을 고스란히 드러낸 겁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펼치는 대북 정책 역시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과 차별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민주주의 수호재단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도 비슷한 발언을 했습니다.
You know, all options being on the table is also, you know, something that this administration is quite serious about and is willing to really push hard.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 위에 있다는 건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문제에 꽤 심각성을 두고 있다는 것이며 이 문제에 진전을 보기 위해서라도 세게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협상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손튼 지명자의 올 한 해 연설과 발언 등을 통해 드러난 대북 접근법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최대 압박과 맥을 같이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구체적인 해법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에 대한 압력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자주 거론했습니다.
That is exactly what the strategy that we've devised together with all of our international partners is aimed at, bringing unprecedented.
미국이 국제사회 협력국들과 고안한 전략은 북한 정권에 전례 없는 종류의 압박을 가하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국제사회 공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짧은 시간 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손튼 지명자는 1991년 국무부에 입부해 지난 20여 년간 동아시아와 구소련 나라 문제를 다뤄왔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부대사를 역임한 손튼 지명자는 국무부 중국 몽골 국장과 한국 경제 담당 국장 등을 지냈습니다. 이후 2016년부터 동아태 부차관보로 활동했으며 올해 3월 대니얼 러셀 전 동아태 차관보가 물러나면서 대행으로 활동해왔습니다. 일부 언론들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올해 6월 백악관에 손튼 지명자를 동아태 차관보로 임명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스티븐 배넌 당시 백악관 수석 전략가의 반대에 부딪혔었다고 보도했었습니다. 앞서 동아태 차관보 자리에는 랜달 슈라이버 국방부 차관보 지명자와 크리스티안 휘튼 전 국무부 대북 인권부 특사, 마이클 디솜버 변호사가 물망에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습니다. 손튼 지명자는 미 상원의 인준청문회를 거친 뒤 공식 임명 절차를 밟게 됩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지난 5월 전 세계 150여 개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은 북한의 소행이라고 미국 정부가 공식 확인했습니다. 6개월 넘게 면밀한 조사와 분석을 거쳤다면서 북한 정권을 지목한 건데요.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이 대규모 사이버 공격 워너크라이의 배후로 북한을 공식 지목했습니다.
After careful investigation, the United States is publicly attributing the massive WannaCry cyber attack to North Korea. We do not make this allegation.
토머스 포스트 백악관 국토안보 보좌관은 19일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신중한 조사 끝에 미국 정부가 당시 공격의 책임을 공개적으로 북한 정권으로 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주장을 가볍게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며 증거와 다른 파트너들이 내린 결론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Other governments and private companies agree the United Kingdom, Australia, Canada, New Zealand, and Japan have seen our analysis and they join us.
영국과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등 다른 나라 정부와 사설 회사들이 미국의 분석을 검토했고 워너크라이 공격을 일으킨 북한을 비난하는 데 동참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미국의 컴퓨터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번 공격을 추적해 북한 정권의 사이버 관련 기관을 밝혀냈고 다른 안보 업체들도 이런 분석에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발생한 워너크라이 공격은 컴퓨터를 암호화한 뒤 이를 푸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150개 나라가 피해를 입었으며 특히 영국 국민보건서비스가 공격을 받아 일부 병원이 진료에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보서트 보좌관은 북한을 찾아내기까지 6개월이 넘는 시간이 걸린 데 대해 빠른 것보다 정확하게 이를 처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양의 민감한 비밀 자료를 검토했고 과거 북한이 이용했던 사이버 도구와 스파이 기술, 운영 방식 등을 조사하는 등 확고한 결론을 내리기까지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책임을 규명하는 데 실수가 발생할 경우 미국 안보의 명성에도 타격을 입기 때문에 서두를 수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People operating keyboards all over the world on behalf of a North Korean actor can be launching from places that are not in North Korea. So that's one of the challenges behind cyber attribution. We're comfortable in this case though that it was
북한을 대신해 전 세계에서 해킹 공격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북한에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를 밝혀내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번 워너크라이는 북한 정권이 지시했다는 점이 분명했다고 보서트 보좌관은 말했습니다. 보서트 보좌관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Last week, Microsoft and Facebook and other major tech companies acted to disable a number of North Korean cyber exploits and disrupt their operations as the North Koreans were still infecting computers across the globe.
지난주 마이크로소프트와 페이스북을 비롯한 주요 컴퓨터 기술 관련 업체들이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무력화시켰고 그들의 활동을 막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이 계속해서 전 세계 컴퓨터들을 감염시키고 있었기 때문이며 따라서 북한 해커들이 공격에 이용했던 계정들이 폐쇄됐다고 보서트 보좌관은 설명했습니다. 이날 발표를 계기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압박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And I think at this point the cyber issue has come on the heels of his other decisive action, so it leaves us with little room left to apply additional pressure, but we will continue.
보서트 보좌관은 이번 북한의 사이버 문제는 미국 정부의 여러 단호한 행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 드러나 추가 압박을 가할 공간이 적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어떤 흔들림도 없이 현 대북 압박 캠페인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전 세계 사이버 공격의 배후로 지목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월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통신망 침투의 유력한 용의자로 떠올랐고 지난해 2월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을 포함한 모두 18개 나라 은행에 대한 해킹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었습니다. 또 미 연방수사국은 지난 2014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암살을 다룬 영화 인터뷰를 제작한 미국의 소니 영화사에 대한 해킹 공격을 북한의 소행이라고 공식 발표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백성호입니다.
미국 정부가 사이버 공격 워너크라이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할 수 있었던 것은 크게 개선된 분석 기법과 북한의 취약한 인터넷망 때문이라고 케네스 기어스 북대서양조약기구 사이버방어협력센터가 센터 대사가 밝혔습니다. 기어스 대사는 BOA와의 인터뷰에서 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 자금 확보를 위해서 이런 공격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사이버 공격에 대한 보복 조치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여 년 동안 미국 국가안보국과 해군 범죄수사대 등에서 일했던 기어스 대사를 김영남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올해 초 발생한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건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When a nation state makes that call, it's
한 국가가 이렇게 공격 배후를 특정했다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컴퓨터 분석은 물론 간첩 활동과 같은 공격적인 방법 등을 동원했을 겁니다. 또 여러 국가들의 안보 담당들과 논의를 했을 것이고요. 많은 국가가 이제 사이버 사령부를 갖고 있고 공격 근원지를 찾는데 더 정교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에서 90년대에는 공격 배후를 알아내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15년에서 20년 동안 방첩 활동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정확한 배후를 알아내는 데는 6개월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이번 워너크라이 공격과 과거 소니 영화사에 대한 해킹 간 가장 큰 차이점은 뭔가요?
The interesting things about what we call a cyber attack is there's the
사이버 공격의 흥미로운 점은 전술이나 컴퓨터 시스템에 접근하는 방법뿐 아니라 동기도 많다는 점입니다. 간첩 활동을 하거나 군사 분쟁이 발생할 때 교란을 준비하는 목적일 수 있죠. 하지만 랜섬웨어 공격의 목적은 돈을 버는 데 있습니다. 우선 접근할 수 있는 최대한 많은 컴퓨터에 접근하는 건데요. 이들 중 일부는 군사적이나 정치적으로 전혀 이용 가치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컴퓨터 안에 있는 자료를 암호화하고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겁니다.
북한의 동기도 돈을 버는 것인가요?
Korea is because North Korea is under sanctions and they would like
북한은 현재 제재를 받고 있고 자금을 구하고 싶어 합니다. 사이버 세계가 이들에게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익명으로 이렇게 원격 공격을 가하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배후를 찾는 게 아닙니다. 배후를 찾는 데는 발전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런 공격을 가한 국가들의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가 문제입니다. 한계라는 질문에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사이버 공격으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간첩 행위라는 것은 사람이 죽지 않았다면 간첩 행위를 한 국가에서 추방시키는 정도가 현재 국제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재를 겪고 있고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북한으로선 돈벌이 수단으로 사이버 공격을 할 수 있죠.
보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건가요?
Well, in the case of North Korea, it's very tough because we've had so many instances.
북한의 경우는 매우 어렵습니다. 과거에도 북한의 행동은 많은 규탄과 제재를 받아왔습니다. 따라서 국제사회가 가할 수 있는 조처가 많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나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일으켜 여론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데 사용한다는 주장도 합니다. 북한은 이번 공격으로 많은 돈을 얻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랜섬웨어를 통해 저렴한 방법으로 돈은 버는 것일 수 있습니다.
북한의 이런 사이버 공격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s we have seen over the past year especially, determined attackers
최근 목격했듯이 확고한 의지가 있는 세력은 백악관이나 미 중앙정보국, 미 국가안보국에 침입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우리의 군사 계획 등을 훔칠 수도 있다는 거죠. 네트워크에 많은 사람이 연결된 이상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러시아나 중국과 협력해 사이버 공격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I think to some degree they can do it by themselves. But there is
북한은 일정 부분 독자적으로 이런 공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을 전략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특별한 상황에선 협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협력한다면 당사자들 모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이들 국가와 협력해 얻는 건 뭔가요?
North Korea would have quite some limitations given its connectivity.
북한은 내부에 있는 연결망이나 IT 기술 경험이 적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공격하는 입장에서 보면 서방 세계에 북한은 쉬운 상대입니다. 북한 안에는 컴퓨터와 통신망 그리고 이들에 연결된 사람들의 수가 적습니다. 감시하거나 차단하고 교란하기가 쉽다는 거죠.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나서기 전에 매우 조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소니 해킹 당시 NSA 국장은 북한 소행인 것이 100%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공격이 만약 중국에서 이루어졌다면 공격 출처가 매우 넓을 겁니다. 따라서 찾기가 어렵고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북한의 경우는 특정해야 하는 범위가 좁기 때문에 배후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번 경우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사이버 공격이 어느 수위에 이르러야 보복할지 불분명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래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있는 거 아닌가요?
Yeah, the United States is very careful, I think, to say, and if you listen to Vladimir Putin.
미국과 세계 여러 나라들은 사이버 공격이 미래의 전쟁이라고 명확히 밝혀왔습니다. 따라서 한계점이 정해져야 합니다. 미국은 사이버 공격 피해가 심각할 경우 군사력을 동원해 보복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본 적은 없습니다. 또 사이버 공격은 피해 규모를 돈으로 환산하거나 수치화하기가 어렵습니다. 러시아가 백악관 서버에 침입해 대화 내용을 24시간 감시한다면 매우 좋은 간첩 활동이 될 겁니다. 하지만 안보 관점에서 어느 정도의 피해가 있었는지를 계산하기는 어렵죠.
일반 군사 공격과는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Cyber is a challenging space because it's not tank versus tank or
사이버 공간은 매우 복잡합니다. 탱크와 탱크가 맞붙거나 전투기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비대칭적인 대결입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상대로 공격을 가할 수 있죠. 평시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북한은 정보를 얻으려고 하고 미국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북한은 이미 제재를 받고 있고 어느 누구도 전쟁을 원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적어도 일정선을 넘지 않기 위해 조심할 수도 있겠죠.
Yeah, I think there's a lot of experimentation, a lot of testing, and what they call signaling as well.
사이버 공간에선 많은 실험과 시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령 소니 영화사 공격 이후 북한 네트워크망이 잠시 단절된 적이 있는데 미국이 그런 일을 했다고 밝힌 적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서방 세계가 북한에 메시지를 전달한 것일 수 있습니다. 도를 넘으면 모두 끊어버리겠다고 말이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가 세계 금융권에 접근한 것을 막는 사이버 공격을 핵 공격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이버 공격에 대응해 가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 겁니다. 국가라면 이런 선을 넘는 걸 원치는 않을 겁니다.
네, 지금까지 케네스 기어스 북대서양 조약기구 사이버 방어협력센터 대사로부터 이 북한이 사이버 범죄를 저지르는 동기와 한계 등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김영남 기자의 인터뷰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유엔이 오늘 총회를 열어서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수도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 선언을 거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합니다. 또 분리 독립 투표를 강행해서 자치 정부가 해산된 스페인 카탈루냐에서 오늘 새 지방 정부를 구성하는 선거를 하고요.
예.
또 연방정부 부분 폐쇄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공화당 지도부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예. 오늘 유엔 총회가 열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뉴욕 유엔 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여는데요. 유엔이 총회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게 흔치 않은 일인데요.
예.
이 한국전쟁 당시인 1950년 이후에 한 10차례에 불과합니다. 가장 마지막 유엔 총회 긴급회의는 지난 2009년 전면전 양상으로 치달았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 그만큼 중요한 현안이 지금 있다는 건데 이번에도 이스라엘과 관련된 문제죠.
네, 그렇습니다. 이달 초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표를 거부하는 결의안입니다. 이 결의안은 앞서 지난 월요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표결했는데요. 예. 15개 이사국 가운데 14개 나라가 찬성했지만 이 상임이사국인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무산됐었죠.
이번에도 미국이 총회에서 이걸 반대를 할 텐데 다시 표결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5개 상임이사국 중에 어느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채택할 수가 없는 이 거부권 제도가 있지만요.
예.
총회는 다릅니다. 193개 유엔 전체 회원국이 표결에 참가하는데요. 3분의 2만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예.
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서라도 총회에서는 거부권을 쓸 수가 없는 건데요. 이 때문에 애초부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예루살렘 선언에 반발해온 이슬람 국가들이 오늘 총회 표결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예.
총회 결의안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는데요.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의사가 반영된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의미가 큽니다.
그렇군요. 오늘 결의안 예루살렘 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네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백악관에서 강요회를 열었는데요. 이 우리나라 미국에서 돈을 가져가는 나라들이 유엔 안보리에서 우리에 맞서 표를 행사했고 유엔 총회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수십억 달러를 가져가면서 우리를 반대하는 표를 던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예.
여러 언론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 투표를 앞두고 회원국들을 협박했다는 제목을 뽑았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한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설명을 했는데요. 미국에 반대하는 표를 던지고도 수억 달러를 지원받던 그런 시절은 지나갔다. 이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국민은 미국이 이용당하는 데 지쳤다. 뭐 더는 이용당하지 않겠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예.
이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이익에 반해서 일방적으로 희생당하는 일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전날 인터넷 트위터에 이 찬성표를 던지는 회원국들의 명단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글을 올렸는데요.
예.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한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에 대해서 이 우리 대사관을 어디에 둘지 결정한 미국의 주권적 문제라면서 미국이 도움을 준 나라들이 우리를 겨냥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예루살렘 선언 이게 어떤 결정이었는지 다시 좀 짚어볼까요?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일 발표한 담화를 통해서요. 이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공식 인정할 때가 됐다라면서 텔아비브에 있는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는 작업을 국무부에 지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 구축 노력을 여전히 지지할 거라면서 양측이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 최선을 다했다고 다가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대사관을 옮기는 미국의 주권 행사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유엔 총회까지 갈 정도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네, 예루살렘을 놓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서로 자신들의 수도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양측의 분쟁이 계속된 지난 70년 가까이 국제사회가 이 지역을 어느 한쪽의 관할로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예.
유엔이 지난 1947년에 예루살렘을 이 국제법상 어느 특정 국가나 세력에 속하지 않는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을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뒤집은 걸로 간주가 되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함께 이 동일한 독립국가로 공존한다는 이국가 평화해법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예. 오늘 이제 표결에 들어갈 이 결의안. 안보리와 달리 3분의 2만 찬성을 하면 통과한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전망이?
일단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중동 일대 회원국들과 여타 이슬람권 국가들의 지지세가 높기 때문입니다.
스페인 카탈루냐에서 오늘 새 지방정부를 만드는 선거를 실시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0월 스페인 정부의 반대도 불구하고 분리독립 투표를 강행했다가 자체정부가 해산된 이 카탈루냐 지역에서 지방선거 투표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중앙정부의 직접 통제를 받는 지방의회와 정부를 구성하는 선거인데요.
예.
투표율이 어느 때보다 높은 걸로 로이터 통신이 전하고 있습니다.
투표율이 높은 이유는 뭘까요?
자치 정부가 해산되고 카를레스 푸제데몬 전 수반이 해외로 도피하는 등 독립파 지도부가 와해됐지만 분리 독립 여론이 여전하기 때문인데요.
예.
이에 반대하는 유권자들도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푸제데몬 전 수반은 벨기에에서 인터넷 등을 통해서 독립파 지원 선거 운동을 진행을 했고요. 카탈루냐 독립을 지지하는 현재 그 집회도 열어서 5만 명 가까이 모인 걸로 보도됐습니다.
예. 이번 지방정부 선거가 지난번에 치러진 분리독립 뭐 국민투표의 2파전처럼 양상을 띠고 있는데 그렇다면 전망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예, 최근 여론조사 결과 분리독립 정파인 공화좌파당하고 친스페인 정파인 시민당이 지방의회 전체 135개 의석 가운데 각각 29석에서 35석 정도를 얻을 걸로 전망이 됐습니다.
예.
양측이 비슷한 수준의 지지를 얻는 가운데 어느 쪽도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는 건데요. 의원 내각제 정치체제가 대부분인 유럽에서 이 과반 정파가 없는 의석 분포를 헝의회라고 부르는데
예.
이렇게 되면은 향후 정부 구성과 정부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오늘 선거 뭐 이 유럽 이웃 나라들도 관심이 높다고 하던데
네.
스페인 카탈루냐가 분리 독립을 추진하려 했던 이유 다시 한번 좀 짚어볼까요?
네, 예, 카탈루냐는 스페인 동북 쪽에서 프랑스와 접한 지역인데요. 나머지 지역과 그 문화, 역사적 배경이 좀 다르고 경제력도 월등한 곳입니다.
예.
면적으로는 스페인 전체 한 6%밖에 안 되지만 국민 총생산이 전체 4분의 1을 차지하는 부유한 지역인데요. 1인당 국민 총생산 GDP가 4만 달러 정도인데요.
예.
그러니까 스페인 전체 평균 한 1.5배입니다.
네.
그래서 오랫동안 스페인 치하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있었는데요. 뭐 그러다가 분리독립 찬반을 무는 주민투표까지 한 건데요. 지난 10월 카를로스 푸제데몬 당시 수반이 이끄는 자치정부가 주민투표를 강행한 뒤에 참가자 90% 이상이 독립에 찬성했다고 주장을 했지만 스페인 정부는 헌법에 위배된다면서 원천 무효로 규정했습니다.
네.
이후에 양측의 공방 끝에 자치정부를 해산시키고 중앙정부가 직접 통치에 나서게 된 겁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7일 연방의회가 2주짜리 잠정 예산을 마련해서 연방정부 폐쇄를 일단 막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시한이 다시 다가오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시한이 내일 자정인데요. 원래는 올해 9월 30일까지 2018년 회계연도 예산법안을 통과시켜서 10월 1일부터 새 회계연도를 시작했어야 하는데요.
예.
이걸 못하고 지금까지 잠정 예산안으로 지탱하고 있습니다.
이틀 안에 정식 예산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라는 얘기인데 만약에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저번처럼 뭐 또 잠정 예산안을 짜서 시간을 벌던가 이것도 안 되면 연방정부가 부분 폐쇄에 들어가야 합니다.
예.
현재 연방의회에서는 내년 1월 19일을 시한으로 하는 잠정 예산안이 편성이 다시 거론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런 상황이 매년 반복이 됐습니다. 예산과 연관시킨 현안들이 꽤 있어서 정식 예산 법안을 마련하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정식 예산 법안을 만드는 데 이제 연계된 현안들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이민 문제와 건강보험 문제, 감청 허용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
가장 눈에 띄는 현안으로는 역시 이민 관련 현안인 다카 문제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다카라는 건 어릴 때 부모를 따라서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와서 사는 이 청년들의 추방을 유예해 주는 제도인데요.
예.
민주당과 몇몇 공화당 의원이 이 다카 문제를 예산안 처리와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예.
연계한다는 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예산안 통과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어제는 세제 개편안이 공화당 단독으로 공화당에서 다 찬성이 나오고 민주당에서는 다 반대가 나왔습니다만 이제 과반이 넘어서 통과됐는데 이 예산 법안은 조금 다른가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항상 문제가 되는 건 하원이 아니라 상원인데요.
예.
하원에서는 없는데 상원에서는 60표가 있어야 이 필리버스터, 즉 의사 진행방해 없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세제 개편안은 별도 규정을 통해서 단순 과반수로 처리했지만 예산법안은 이게 불가능합니다.
현재 공화당 뭐 상원에서 52석이니까 이게 쉽지 않군요.
네, 그렇습니다. 60표를 얻으려면은 민주당과 무소속 쪽에서 찬성표가 나와야 하는데요. 그래서 세제 개편 법안과는 달리 이 민주당과의 협상이 필수적인데요.
예.
그런데 이민 문제 외에 또 중요한 항목이 예산 상한 문제입니다.
예산 상한 문제라고 하셨는데 미국은 이 재정 적자 추가 발생을 막으려고 이 예산 상한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1년에 마련한 법에 따라서 2018 회계 연도 국방 예산은 상한이 대략 5,450억 달러고요.
예.
비국방 부문 예산 상한은 한 5,160억 달러입니다. 이 공화당 측은 국방 예산을 6천억 달러 수준으로 증액하길 원하는데요. 민주당 쪽은 국방 예산 증가에 맞춰서 비국방 부문 예산도 함께 늘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쪽 주장을 다 수용하기 위해서는 결국 예산 상한도 올리는 수밖에 없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재정 적자 증가에 반대하는 공화당 보수파들이 예산 상한을 올리는 것에 부정적인 게 걸림돌입니다. 또 건강보험 문제에 대해서는 공화당의 수전 콜리스 의원을 포함해서 몇몇 의원이 이 저소득층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항목을 유지해달라고 요구를 해왔습니다.
예.
하지만 콜린스 의원은 공화당 상원 지도부가 정식 예산안 편성 때 이를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일단 잠정 예산안 편성에 찬성하겠다고 밝혀서 공화당 지도부를 안심시켰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지금으로서는 역시 잠정 예산안 편성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데요.
예.
일단 내년 1월 19일까지 시간을 좀 벌고 협상하자는 안이 가장 유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량인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입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구름이 많이 낍니다. 평양 아침 기온 영하 7도, 낮 기온 5도, 남포 아침 기온 영하 5도, 낮 기온 6도입니다. 신유주 아침 기온 영하 6도, 낮 기온 5도고요. 수풍 아침에는 영하 7도, 낮 기온 4도입니다. 중강 아침에는 영하 17도까지 내려가고요. 낮에는 영하 1도가 예상됩니다. 희천 아침에는 영하 9도, 낮 기온 1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황해도 역시 구름이 끼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영하 3도, 낮 기온 6도. 용현 아침에는 영하 4도, 낮 기온 8도입니다. 개성 아침에는 영하 5도, 낮에는 7도가 예상되고요. 사리온 아침에는 영하 5도, 낮 기온 7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오전에는 맑고 오후에는 구름이 끼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영하 6도, 낮 기온 9도. 풍산 아침에는 영하 17도, 낮에는 1도가 예상되고요. 청진 아침 기온 영하 7도, 낮 기온 6도가 예상됩니다. 웅기 아침 기온 영하 8도, 낮 기온 5도. 삼지연 아침에는 영하 15도까지 내려가고 낮 기온 영하 3도가 예상됩니다. 해상에도 구름이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0.5에서 3m 사이, 서해 북부는 0.5에서 2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12월 21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인데요.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충청북도 제천의 8층짜리 스포츠센터 건물에서 오늘 오후 큰 불이 나 적어도 29명이 숨지고 26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소방당국에 따르면 오늘 오후 3시 35분쯤 제천시 하소동의 한 스포츠센터 1층 주차장 쪽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이 8층 건물 전체로 번졌습니다. 사망자 대부분은 불이 난 건물 2, 3층 사우나에 갇혀 있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대부분 사망자는 2층 여성 사우나에서 발생했습니다.
북한 군병사 한 명이 오늘 경기도 중서부 전선을 통해 한국으로 망명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 병사는 이날 오전 8시 4분쯤 한국군 비무장지대 내 소초 전방으로 망명했습니다. 한국군은 1시간 20분 후인 오전 9시 24분쯤 DMZ 내 군사 분계선으로 접근하는 3, 4명의 군사군 추격조를 포착하고 MDL 접근 금지 경고 방송을 3차례 실시한 뒤 K3 기관총으로 20발의 경고 사격을 가했습니다. 이후 북한 지역에서 두 차례에 걸쳐 수발의 총성이 들려오는 등 북한군이 맞대응한 정황이 포착됐지만 한국 측 GP 인근으로 피탄된 흔적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참은 설명했습니다. 망명 병사는 초급 병사로 AK 소총을 휴대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지난달 13일에도 북한군 병사 한 명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으로 망명했습니다. 올해 한국으로 망명한 북한 군인은 4차례에 걸쳐 4명이며 북한 주민까지 합치면 총 9차례 15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총회는 오늘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붙입니다. 오늘 열리는 유엔 총회는 아랍권과 이슬람 국가들의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결의안 조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이라는 단어는 직접 언급되지 않았지만 예루살렘의 지위와 관련한 최근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이번 결의안에 찬성하는 나라들에 대한 원조 중단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일부 국가들이 미국으로부터 상당한 원조를 받으면서 미국의 반대표를 던지고 있다며 미국은 이번 표결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시리아 내 해군기지 임대를 49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 의회는 오늘 전체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의결했습니다. 합의안에는 군함 등이 배치되어 있는 타르투스 러시아 해군기지를 49년 연장해 장기 임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핵추진 함정을 포함해 11개의 선박을 타르투스 해군기지에 계속 배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러시아는 2015년부터 시리아의 해군기지를 두고 공습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또 다른 항구도시 라타키아 인근에 흐메이임 공군기지를 개설했습니다. 스페인 카탈루냐에서 오늘 조기 지방선거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이번 선거를 통해 카탈루냐 지방이 통합정부 아래 정상으로 복귀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카탈루냐 지방정부는 지난 10월 초 주민투표를 실시해 스페인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는 카탈루냐 지방의 분리 독립 운동을 진압하고 이 지역에 대한 직접 통치에 나서며 조기 지방선거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거 전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스페인 잔류를 지지하는 측과 독립을 찬성하는 측이 백중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란의 수도 테헤란 인근에서 규모 5.2의 지진이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9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번 지진은 어제 오후 테헤란에서 남서쪽으로 25마일가량 떨어진 말라드에서 발생했으며 진원의 깊이는 약 7km입니다. 진동은 테헤란 등 인근 도시에서도 느낄 수 있을 만큼 강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말라드에 거주하는 여성 한 명이 심장마비로 숨졌으며 부상자도 100여 명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에서는 앞서 지난달 12일에도 북서부 케르만샤주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해 520명이 숨진 바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지금까지 이은경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매일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보내드립니다. 또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5840kHz와 11570kHz로도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9335, 9800, 9975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